네, 오후에 전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좋은 교제와 또 지체들과의 교제 속에서 서로 또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또 우리 안에 합당하게 떨어지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대로 반응하고 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오후에 전할 말씀은 만족함이 있는 경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다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로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죽음은 이제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이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죽음을 실감하지는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언제 이걸 실감하게 되냐면 이제 죽을 때가 다가오거나 몸이 늙고 병든 이후에 그때쯤 되면 이제 죽음이라는 걸 피부로 깨닫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젊음이 계속 이렇게 지속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천천히 갈 거라는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 젊음이 유지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자신의 인생이 많이 남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어느 순간에 보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또 살아온 날이 더 훨씬 많이 이제 죽을 날 남은 날보다 평균치를 따졌을 때 살아온 날이 훨씬 더 많이 지나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의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가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학만 가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또 취업을 하는 청년들은 내가 직장만 얻으면 행복할 것 같고 또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대학을 들어가니까 그 행복이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죠. 직장을 들어가니까 힘들다는 이야기만 하게 되고 결혼을 했는데 행복할 것 같은 결혼이 막상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현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인생은 시간이 지나고 또 나이가 들어서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돌아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은 허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 무상이라는 이 한자 사자성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겁니다. 인생이 무상하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렀다. 내가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결국 해놓은 것은 별것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인생은 무상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더 오래 살려고 합니다. 오래 살면 뭔가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기대 수명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10년을 더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또 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결국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결국 이렇게 오래 살기 위한 기대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이 세상에 대한 집착,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 조건에 대한 것에 대한 미련,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대한 애착이 강할수록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게 되면 우리 안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모든 목표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더 오래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인가? 사실 이런 기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치관이 아닌데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우리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인간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게 되면 이 세상과 단절되게 되기 때문에 너는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먹고 살기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로 편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점점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보면 볼수록 이 땅을 저주받은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땅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곳이고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을 이미 장악한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좋아 보이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오래오래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점점 고착화되어 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세상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이 세상이 먹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과학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부강한 국가가 된다 할지라도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또 모든 인간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은 더더구나 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나약하고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짧고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또 거기에 하나를 더하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야 된다라는 사실이 불변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 이 세상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잠시 거쳐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 잠시 거쳐가는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기준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잡으면 안 되고 잠시 거쳐가는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대중가요에 그런 가사들도 있었잖아요. 빈손으로 태어났다가 또 죽을 때는 옷 한 벌을 건졌다라는 이런 가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으며 공감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은 옷 한 벌도 못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입은 옷은 관 속에까지만 가져갈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세상 밖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10원 하나도 없고 풀 한 포기도 옷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인생에 정해진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심지어 이것을 내가 끝까지 쥐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썩어버릴 것들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한 집착을 하게 되고 거기에 우리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다 다 소모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인 일에는 쓸 에너지가 우리에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피곤해서요. 왜 피곤했냐 하면 세상 일 때문에 피곤한 거죠. 오늘 우리가 왜 교회를 못 나오느냐 하면 다 세상 일 때문에 못 나오는 거죠. 물론 그게 합당한 이유도 있고 합당하지 않는 이유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자녀 교육을 시킬 때에도 어디에다가 주안점을 두는지 보면 다 압니다. 세상에 자녀가 성공하는 데 모든 목적을 우리는 두고 자녀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부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양심으로 인해 이런 세상에 대해서 절제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못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고 또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더 많이 얻는 데 모든 목적이 맞춰져서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의 코드를 맞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기도가 빗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추구하는 세상을 추구하는 삶을 과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어느 나라나 또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서나 대두되는 문제가 뭐였냐면 의식주 문제였잖아요. 사람들은 입고 자고 먹는 문제에 대해서 항상 모든 시대마다 모든 나라마다 고민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더 얻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노력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도의 소득 수준이 되고 나면 입을 옷이 없어서 우리가 옷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옷이 다 있지만 더 좋은 옷을 사고 싶고 더 많은 옷을 가지고 싶어서 또 옷을 사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몇십 년 동안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집 문제잖아요. 집값 문제, 실업자 문제입니다. 그런데 땅 위에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 30평짜리 건물 하나가 내가 평생 일해서 벌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지금 우리가 맞닥뜨려 있다는 것이죠. 콘크리트가 어떻게 수십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평생을 일해도 집 하나 장만할 수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박탈감이나 자괴감에 빠져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판단받을 때 무엇으로 판단받을 거냐 이거죠. 너는 몇 평에서 살다 왔느냐로 우리가 판단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너가 그런 콘크리트 건물 하나를 사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해 주지는 않으실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시간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대해서 판단받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집을 한 채 장만하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목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상을 받을 것인지가 인생의 중요한 목표로 잡혀 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오늘 당장 이 세상에서 떠난다고 가정하면 지금까지 내가 하늘나라의 그 창고에 쌓아둔 게 과연 얼마나 되고 무엇을 쌓아두고 살았는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분명히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이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느냐는 분명히 본인들도 다 우리가 각자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에 대한 문제들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했고 또 철학자들이 인생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알려줬지만 그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보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물질을 많이 가지느냐보다도 죽음 이후를 대비하면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세상의 물질과 또 이 세상의 명예나 권력만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고 또 어떻게 남보다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설정이 된다면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나도 모르게 내가 육신적인 길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 비참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육신적인 상태로 이미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곧 마귀의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100%라는 이야기와 같다라고 봐도 됩니다. 이미 육신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100%고 그 사람은 마귀가 주는 것에 속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상처를 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손실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통장에 잔고가 이렇게 눈에 숫자로 찍히면 우리는 금방 그게 피부로 와닿습니다. 아, 돈이 들어왔구나. 돈이 줄어들고 있구나. 또 눈에 우리가 물질에 대한 애착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애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새 차를 샀는데 새 차가 긁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바로 눈에 이게 반응하고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차에 내가 수리비가 들어갈 거라는 것도 그냥 계산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손실은 이렇게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일주일 내내 기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적으로 얼마나 손실을 받는지가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면 제일 먼저 겪는 어려움이 뭐냐면 제일 많이 겪는 어려움이 아마 물질적인 시험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그것을 이제 그것을 통해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인 것을 알아갈 때 내가 물질적인 손실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이 물질적인 것을 끝까지 한번 붙잡아 놓고 내가 나중에 하나님을 섬길 것을 생각해 볼 것이냐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내려고 하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무엇인가 손실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게 혼란을 겪고 어려워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숙하고 나면 사실 이게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게 또 영적인 손실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성숙하고 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은 예배 하나 드리는 것도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작은 것 하나에서도 이렇게 영적으로 흔들리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물질에 얼마나 약한지 마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할 때 제일 많이 유혹하는 것은 항상 물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심지어 목회자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에 쓰러지게 되면 나중에 내가 믿었던 믿음조차도 흔들리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 빠른 시일 내에 믿음의 정상적인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반드시 먹고 사는 문제로 처음에 강력한 시험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게 되면 그 시험에 든 상태를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고 결국에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또 섬김의 자세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렇게 잡히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에 실족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실족하느냐 보면 대부분이 물질에 대한 유혹으로 실족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질의 유혹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우리에게 민감하고 달콤한 유혹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흔드는데 마귀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또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 유혹을 이겨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 처음 그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 중에서 물질을 헌금을 드리는 문제에서 실족하는 경우들도 매우 많잖아요. 사실 믿음이 어느 정도만 성숙하면 아무 문제도 아니고 그게 오히려 은혜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처음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지 않으면 그게 실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가 꿈꾸는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을 설정하고 또 그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또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와 반면에 목표와 방향이 없이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냥 내가 취직하고 보자. 급한 마음에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급한 마음에 직장을 구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월급 수준이나 뭐 복지 수준, 이런 것만 보고 직장을 선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직장을 선택하게 되면 몇 달 가지 않아서 후회하더라는 것입니다. 월급이 적네, 퇴근 시간이 늦네, 또 복지가 이러네, 계속 불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같은 일을 하면서도 성취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내가 살아가는 방향,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이런 것보다도 얼마나 많은 돈을 주느냐에 직장에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장을 구했을 때 그 사람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젊은 청년 시절에 자가용 한 대 사고 싶어서 얼마나 청년 때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그냥 작은 차 한 대만 살지라도 너무 좋아하고 소형 차 하나를 사면 내 차를 샀다고 그냥 닦고 관리하고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 1, 2년 못 가더라는 거죠. 더 좋은 차 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뭐 적은 돈으로 서로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보금자리를 구할 때 작은 집 하나만 구해도 따뜻하고 만족하고 편안하고 감사해 하는데 언제부턴가 더 넓은 집에 우리는 살고 싶어하고 어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고 그런 게 우리 안에 욕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대한 그런 욕심은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갖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욕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물질을 얻는 게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또 물질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으로만 죄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만족함이 없는 욕심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나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게 죄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욕심이 지나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무엇인가 만족하지 못한 세상적인 욕망이 내 안에서 솟구쳐 오르게 되면 결국 그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파멸의 길로 빠지는 일들이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최근에 뉴스에 나오는 이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을 부유한 자들의 그 추악한 뉴스들을 우리는 많이 접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돈이 부족해서 그런 일을 행한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 그들의 욕망과 욕심이 끝없이 또 다른 욕심을 추구하고 육신적인 욕심이 끝이 없다 보니 결국 그들의 마지막이 추악하고 파멸의 길을 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게 큰 이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사람들의 그 욕망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목사들은 이 교회 성도들에게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죠. 돈을 많이 버는 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들이 일반적 개신교회에서 많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너가 기도를 안 하니까 장사가 잘 안 되나 보다. 새벽 기도도 좀 나오라고. 헌금도 좀 충분히 하라고. 그런 유혹을 하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교회들이 충분히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이득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반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 또 그렇게 행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고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누누이 우리한테 경계심을 심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우리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볼 텐데요. 잠언 15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적게 가지고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도 한번 우리가 볼까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골로새서 3장에서는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분명히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만족할 줄 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부분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배분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욕심을 내는 경우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부분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물질만이 소중하고 물질이 제일 중요하다는 인식을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물질을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물질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우리에게 강해서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하늘나라에 지금 무엇이 쌓여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많은 상급에 대해서도 무엇을 주신다라는 말씀도 귀담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물질만 많이 채워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물질에 집착하고 또 물질 때문에 우리가 증오심을 갖게 되고 물질로 인해서 심지어 가족관계도 불편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욕심은 또 다른 욕심을 부리게 되고 결국 그 욕심은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를 때 이득이 있다 그랬는데 그 큰 이득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별력입니다. 나 그런 분별력 안 받아도 돈이 더 좋아 이래버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겁니다만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했는데 이게 물질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뇌물을 받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뇌물을 받는 공무원은 절대로 정당한 판결과 법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뇌물이 그 사람의 눈과 마음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은 공평하지 못하고 그의 귀는 뇌물을 주었던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고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뇌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만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눈이 가려 있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마귀의 유혹에 쉽게 쓰러지고 마귀의 유혹에 빠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분수에 맞게 만족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자기가 만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족함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 성령님의 반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분별력이라는 것이죠. 물질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어둡게 하고 물질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돈 많은 사람 치고 겸손한 사람 찾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물질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교만하게 만드는데 바른 영적 분별력은 그 사람의 모든 선택을 지혜롭게 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도록 분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하며 하나님을 따를 때 큰 이득이 되는데 그 첫 번째 큰 이득이 바로 분별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를 때 얻게 되는 두 번째 유익은 절제의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제할 줄 알게 되면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시험에 빠질 확률이 현격하게 줄어들 겁니다. 우리가 흔히 유혹을 받아 시험에 빠지게 될 때 모르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게 이미 잘못된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빠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절제의 힘을 가진다라는 것, 절제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많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그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술, 담배를 잘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단순히 그 사람들이 절제력이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절제력이 없어서 이 술을 못 끊는 분들도 물론 있겠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술을 취한 사람들 보면 절제력이 없잖아요. 방탕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제가 없다 보니까 술을 취하고 그들에게는 또 방탕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방탕함만 있느냐? 과도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 이 세상에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절제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흥가의 아침거리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흥가의 아침거리를 보면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그게 절제하지 못한 사람의 뒷모습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유혹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절제력이 없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무리한 욕심을 추구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그가 중요한 순간마다 영적으로 아주 제대로 절제를 발휘하고 절제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큰 이득이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인이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를 때 얻게 되는 세 번째 유익은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보상을 받게 된다. 그게 하늘나라에 합당한 보상이 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만족하고 살았을 뿐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을 쫓아 살지 않았고 이 세상에 남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내가 추구하지 않았고 절제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잘했다고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살아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시간과 노동력을 사용해서 일을 하게 되면 물질이라는 것으로 대가를, 보상을 받게 됩니다. 물론 노동력의 가치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내가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적은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고 시간을 쓰지 않았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또 내가 물질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그게 과연 비교가 될 수 있겠냐 이거죠. 오늘 죽어도 좋으니까 내가 저 대기업 회장처럼 그런 돈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많은 돈 물질을 이 세상에서 얻었다 할지라도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과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그 보상에 대한 믿음과 관심이 너무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보상에 대한 믿음과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하나님의 일에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분명히 그것에 대한 믿음과 보상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아마 쓰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분명히 쓰려고 하겠죠. 하지만 만족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가 저 하늘나라에 쌓을, 그 곳간에 쌓을 열매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가치 있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일한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것과 자기가 일한 것에 비해서 더 많은 것과 더 귀한 것으로 보상을 해주신다라는데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은행의 금리가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그래서 이제 은행의 금리를 뭐 3%만 준다 해도 사람들은 그 은행을 쫓아가서 자기의 목돈을 아마 맡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실 게 은행 금리 3%, 4% 그 수준의 보상을 주시겠느냐 이거죠. 말할 수 없는 것들.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우리에게 보상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생활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절제하지도 못하고 인내하지도 못하고 유혹에 빠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도 인색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자기가 수고하는 것에 있어서도 인색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만족함이 없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자기 시간을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색함이 그들의 입술에서 감사함과 기쁨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헌금을 드릴 때에도 인색해지고 말씀을 읽는 시간도 인색하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도 인색하게 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이건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인가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만족함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항상 만족하고 감사함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인색한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기 때문에 작은 것으로 기뻐하고 그들은 항상 감사함이 입에서 감사가 마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고 스스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적은 돈을 받을지라도 일할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받을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결국 만족하는 그 사람의 얼굴에서 행복한 미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평안을 유지하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바른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느냐, 믿음의 뿌리를 바르게 내리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느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만족함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뿌리를 굉장히 잘 내리고 믿음의 열매가 좋은 걸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뿌리를 정상적으로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열매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만족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또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이득을 주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족할 줄 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돈이 없이, 물질이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청년들은 결혼 준비를 위해서 돈을 마련해야 되고 또 결혼하고 나면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돈이 더 필요하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노후 문제를 위해서 돈이 또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물질에 우리가 노예가 되거나 물질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이 물질, 죽을 때 그 어떠한 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물질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허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헛된 욕심은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올무에 걸리게 되면 그게 단순히 한번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파멸로 몰고 가는 일도 생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굶어 죽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부분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만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지금 나의 믿음이 아직은 그런 믿음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뭐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그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 나의 마음의 잘못된 기준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조차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물질만을 채워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만족할 줄 아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수많은 돈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배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돈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돈을 통해서 배운 터득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물질을 우리가 막 추종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비정상적인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 복이 더 부어지는 것이지 욕망 속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고 내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썼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걸 우리가 판단받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주신 것은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시간을 너가 어떻게 썼는지 계산하고 회개 보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단순히 내 노력으로 번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내 노력으로 벌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과 건강과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내 능력을 발휘해서 그와 같이 많은 돈을 벌든 적은 돈을 벌든 벌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너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회개 보고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 하루도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과 대부분의 에너지를 우리는 그것에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에너지가 우리 안에 1%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피곤해서 내일 하겠다라고 우리는 미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채워주셨는지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고 오늘 하루를 우리는 마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어떻게 마감합니까? 잔액을 다 마치고 퇴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고를 다 끝내고 퇴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고 없이 퇴근한다는 것은 그건 직무유기가 될 수 있고 일을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보고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이 세상의 관리자들보다 더 보고를 받아야 될 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고 헛된 것들을 내가 더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에 마음과 시간을 쏟아붓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러 나올 때 무엇을 갖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는 게 없다. 기쁨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간증도 없고 그저 그냥 몸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뭘 보여주느냐? 내 피곤한 몸을 보여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시기가 점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에 우리의 믿음과 섬김의 자세와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던 그 열매들이 정금같이 드러나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책망받아야 될 일이고 우리의 부끄러움이 영원히 기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마냥 모든 욕심을 추구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해 얼마만큼 하나님의 일에 사용했으며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앞에서 모두가 칭찬받고 저와 우리 모든 지체들이 어떠한 상급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상급을 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뻐하고 환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